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랬지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으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속도감 있게 일을 하셔버립니다. 우리 모든 세상사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다.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리면 아무 일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 그랬습니다. 이 루하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지혜를 없애버린다고 말이에요. 그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애굽인들을 격동시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악한 원수마귀도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잘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네 분이 일어나고 그들이 애굽인 자신들이 싸운다는 거이지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려면은요 네 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안에서 집안 싸움 나면 집안이 망하고 교회가 교회 싸움 나면 교회가 망하고요. 국가에서 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면 국가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딱 잘 읽으면서 보면은 다른 것으로 안 봐도 이거 역사 속에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볼 줄 아는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이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희미하게 보여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벨로무 직거를 타고 김정은이 죽었다고 미국에서 소식을 그러더니 살기만 잘 살아가지고 이번에 그것도 안 합디까? 사람들은 말만 많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겠어요? 참말로 까부르고 있다 이것들이 벨로무 짓걸다 하고 유튜브에다가 돈 벌라고 벨로무 짓걸다 하지만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턱 나타낸 거예요. 정말로 웃기잖아요. 조그만 것 하나 이것 때문에 모셨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이것이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찍어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남쪽에 있는 애굽, 그러니까 거기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것, 우리 남쪽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구스인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25, 그러니까 30일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대가 31대까지 갔는데 25대, 26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25대에서 구스 쪽에 있는 지금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 지역 쪽에서 장악을 해버리면서 애굽 전체를 이제 흔들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쪽 애굽과 서로 충돌이라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 하느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하나님이 깨뜨려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질 않고 이렇게 악한 우상들 앞에서 우상에게 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다 붙여버리겠다. 예.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하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악한 왕을 앉혀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걸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쇠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왕들 옆에 있는 모사들이 지혜를 다 꺾어버립니다. 오늘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당시에 하여간 이 싸움이 BC 735년부터 BC 650년까지 예, 사메티쿠스가 통일할 때까지 한 85년간이 진행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 아주 악한 왕이 이제 앉게 되는데 이게 사메쿠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느고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야 자기 자체 내에서 일어난 왕들이에요. 이제 5절 이하에서 10절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큰 한파가 밀어쳐 버리니까 나일강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고기들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요. 6절에 보면 악취가 나고 그러므로 뭐예요?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지고 7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말라서 없어지게 되고요. 8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슬퍼하고 무리의 그물치는 자들이 피곤한다. 그럼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지요. 구제로 보면 생화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한다. 기둥이 무너진다면 상류계급들이 무너져버리고 품꾼들이라면 백성들 잘 못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무너져버린다고 말이에요. 예.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악한 왕이 섰지요. 경제적인 파탄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로는 문화를 장악해 나갈 만한 그러한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1절은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왕 옆에서 바르게 조언을 해주고 그 왕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들이 전부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지혜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없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두 번이나 나오죠. 11절은 소환의 방백이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노부 방백들은 미혹하게 돼 소환과 노비 거기에서 일어난 지도자들이지요. 어리석었고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그들이 나라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애굽을 그릇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13절부터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왜요? 지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뭐래?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가게 했다. 무섭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저거 얼마 안 가면 망하겠다 하면 틀림없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걸 그대로 가니까. 네. 그대로 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 13절은 그릇가게 하였도다. 14절은 애국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였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썩어버렸다. 백성들이 썩어버리니까 정치인들이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앉혀놓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파탄을 일으키니까 뭐예요? 한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버리잖아요. 국가 하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쳐서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막 휘청휘청하지 않아요. 각 세계가 다 이거 한 1년, 2년, 3년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만한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 잘못 가게 하였다. 매사에 잘못 가게 하였다. 그래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나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기서 머리는 지도층을 위하며 꼬리는 일반 백성을 위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는 아주 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갈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가난한 자를 최고의 머리 있는 자들이나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지가 없어질 뿐인데 부자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 할 일도 없어질 뿐인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빠른 구름으로 애굽에 임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다. 귀한 성도님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180석 의석을 차지했을 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첫째로 국가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아무리 해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극좌파도 안 돼, 극우파도 안 된 거예요. 세계의 그 정세에 그런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참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잘못하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상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바르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야 돼.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예. 그래서 흔들림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모든 예? 국무위원들 그리고 법을 세워가는 국회의원들이 바르게 써야지요. 의석수가 180석이라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흔들기 시작하면 정권은 오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건 뭐 뻔히 보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대통령을 꼭 붙들어 주시고 공무위원들도 붙들어 주시고 국회의원들도 붙들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지요. 한번 보십시오. 19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정신적인 지주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술사, 우상발, 신접한자, 요술객들이 물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별일이 있어도 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바르게 잘 서가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그러나 목사부터 세상의 정치인들하고 짝짝꿍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해가지고 정치인들하고 하나 되어 달려간다 그러면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단단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잘 서가시고 우리 장로님들 잘 서가시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잘 가도록 채찍질을 하듯이 종교의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국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다 지혜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참 크지요.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한국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말까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 말은 부녀들을 이야기해서는 약함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에 개입을 하시고 교회에 개입을 하시고 교회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때 뭐예요? 두려워 떤다고 그랬죠. 애굽이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는 뭐 하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가 히스기야 왕이 있을 그런 당시를 지금 내다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BC 701년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를 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철수합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애굽도 두려움이 된다는 거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바르게 서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붉은 자는 신비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경제적인 파탄으로 밀어내볼 수가 있던 그러면서 정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통령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18절 그날에 그날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두려움증이 있는 이때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섯이라는 것은 다섯 개 무슨 목포, 뭐 광주 이런 다섯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다섯이라는 숫자를 쓸 때가 있어요. 예. 이때 뭐예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 이건 잘 보셔야만 되는데 함으로 그 나나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양성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숭배했던 그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은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기둥이 있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애굽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게 될 때에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면은 애굽이란 땅덩어리 크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반란이라고 저 지역을 반란이니까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삼메티쿠스가 어떻게 합니까?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멀리 보고 깊이 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때의 뭐예요? 백성들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26대의 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또 어느 때 무너져버리냐? 이제 파사에 망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알렉산더가 일어나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잖아요. 여기에 70인 적분이 여기서 나왔으면 유대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70인 적분이 뭐입니까? 히브리어로만 됐던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돼서 그때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에 성경이 들어가도록만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받아 큰일 나죠. 이번에 치료한 키트에 대한민국 막 내보내잖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예, 한국의 백성들 대단한 백성이 될 거예요. 한국의 교회 깃발을 완전히 세계에 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좋은 게 없다면 크리에이션 저치라고 그러면 창조교회 최고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 데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오늘 아침도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큰 제국 중에서 얼마 숫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징조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가지고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신다. 20절에 물었죠.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이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이 놀라운 구원이 애굽에까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23절부터 25절에서는 아수르 애굽이 통하게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통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은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 언제 애굽을 내 백성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타락돼서 그랬잖아요. 애굽을 회복시키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아수르 회복시키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대.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눈앞에 본 목포 보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교회 보지 마세요. 최소한도 여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없을지라도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여 올 때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볼 때에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안다면은 세대 통합 예배드리는 걸 함부로 봐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 세대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동일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든가 우리 후대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이 그걸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하시지 않아요. 부족한 것 같지만은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한국에 계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 주님의 오실 그날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창조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창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